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1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포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죄악 세상에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소망 없는 죄인들은 이 복된 소식을 와서 보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그저 좋은 것 알려주고 이렇게 믿으면 좋은 것 얻을 거라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복된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따라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복된 소식의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오로지 길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선포로 우리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1절 말씀은 전체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제목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오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복음의 빛에서 모든 것이 풀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가장 먼저 오는 사건을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어지는 배경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사건이 주어지는 배경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죠. 바로 광야입니다. Wilderness.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로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온통 광야예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배경으로 보여주시는 곳, 배경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당시 유대 땅에서 광야는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 동편의 땅을 가리키고 있죠. 사막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사막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구원 역사 속에서 이 광야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광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 광야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져서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교회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일세들이 광야에서 죽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광야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그와 같이 실패의 역사였고요. 광야의 역사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구약의 예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어요. 윌더니스. 그래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더 1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요단 동편인 광야로 또 쫓겨나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실패의 역사, 사망의 역사, 심판의 역사.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역사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Our mirror.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도시에 살고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사망과 심판의 장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에게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도 실패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에 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로 살아가는 것. 이곳이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 아니, 우리 죄인들 삶 자체도 우리 안을 들여다봐도 광야라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사망과 멸망과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 죄인의 삶도 광야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광야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실패의 땅, 사망과 심판의 멸망의 땅, 하나님의 진노의 땅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어디로? 광야로. 이 죄악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둠 속의 광야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고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죄인들의 삶에 마침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광야로 오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미리 주신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것을 미리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광야를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위로가 선포될 거라는 거죠. 위로자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에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실패하여 멸망을 당해야 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어 광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위로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세보다 더 크신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오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11절에 나오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일사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당한 것과 같은 일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목자같이 자기 양들을 구원하여 먹이시고 품에 안아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처럼 광야에서 실패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데려가실 때가 올 거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이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성취되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시며 지금 마가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구원자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주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자로 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서의 약속을 따라 이제 광야에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고요.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고 있고 곧게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곧게 하느냐. 회개예요. 회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 이제 곧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주실 완전한 새 출애굽 구원을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 주께서 오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원자께서 오실 길을 미리 사자를 보내 예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로 오기 전에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참 구원자로 오시기 전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친히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면은요, 주께서 임하시기 전에 앞서 보내실 사자를 선지 엘리야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선지 엘리야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지 엘리야가 미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구절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선지 엘리야가 미리 왔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실 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뭐 정말 그런 그 열매를 먹고 꿀을 먹고 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 털옷을 입고 선지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선지 엘리야가 미리 왔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한 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죠. 모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믿질 않아요. 왜?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역사 속에서 성취된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광야였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어둠과 사단의 종되었던 삶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광야가 우리였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도 예수님이 없는 모든 죄인들의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가꾸어 놓고 화려하게 보여도 다 실패의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찬 광야로 살다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 죽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으로 가야 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으시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여길까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늘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안에도, 광야의 삶인 우리 안에도 주의 길이 예비되고 곧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때가 왔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참 소망과 위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참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고요. 말씀대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가 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심을 전하고 있고요. 모든 구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시대를 끝내는 자. 구약의 출애굽 구원이 가르쳤던 새 출애굽 구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광야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어 마침내 광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임하십니다.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그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죄인들은 어디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죄인들의 오로지 소망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광야로 오실까? 광야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 광야로 오시지만 왜 광야로 오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가신 길을 보면 왜 광야로 오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길이 어디였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광야로 세례받기 위해 오세요. 세례가 뭘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심판으로의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미리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마치 가장 큰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왜 광야로 오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가져가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받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광야로 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가면 또 광야로 그 다음 행선이 어디였죠? 광야로 가시어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데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며 하나님을 주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왜 광야로 오시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실패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완전히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여 주시기 위해 모든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쳐 주시기 위해 광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대신 가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이심으로 이 광야에서 세례받으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하세요. 천국으로. 그것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에 예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죽고 천국의 삶으로 다시 살아 함께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광야로 오십니다. 천국으로의 영원한 새 출애굽.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걸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실패한 곳인 광야로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실패한 것을 내가 내 자리에서 죽기까지 이루어주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고 하세요. 무슨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때가 왔다.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길을 내어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된 구원이 임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계시고 예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속한 복된 현실 이 땅에서는 이 교회로 속하는 삶으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와 멸망과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광야에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신 천국 구원의 길을 이 광야에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겨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세상 죄인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멸망당할 저 소망 없는 죄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다음 사건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저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소식으로, 가장 귀한 보화로,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이 되시고 내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시는 삶.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도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하고 노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예수님 가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그리고 결국 죽음을 거쳐간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목자처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요. 외로울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음도 맞이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으므로 비록 잠시 고난을 거쳐가게 하셨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심판으로 가는 일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냥 동행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더욱 구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시편 63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오로지 소망이 뭐였죠? 주님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마시게 하여달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힘을 얻어서 천국 본향까지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그 양식을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복음,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더욱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하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이 나그네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듯이 말씀대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복음으로 기쁘게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교회도, 각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실패와 사망과 심판과 절망의 땅,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삶에 주님이 참 빛으로, 구원자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삶에 빛이 비추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복음으로 붙들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 본향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믿음과 회개로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힘 넘버 24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